예, 예상치 못한 특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한 번도 이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읽어보시면 이제 뭐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자세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를 그런 부분이라 이제 본문 전체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오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구원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매번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의 배경 이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정말로 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원망들이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싸움할 만한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 불신앙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결과로 광야 1세대들은 숫자로 얘기하자면 60만 명이 다 죽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고라가 죽은 걸 보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4만 몇 천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몇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이미 출애굽했던 남자들만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자들도 그 정도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죽음이 오면, 사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시체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육신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체에 썩은 거에 대해 부패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전염병이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 이 전염병, 특별히 이제 나병에 관해서 굉장히 율법이 강력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사실 시체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왜 부정하냐면 1차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두 번째는 시체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죽어서 이제 부패하게 되잖아요. 시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않아서 너에게 병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그 죄와 죄의 오염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 성결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법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이나 17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뼈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무덤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은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10절까지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죄를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불로 완전 태워내서 내는 그 죄를 만들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를 흐르는 물, 샘물에 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부정한 자에게 먹이면 예, 그 부정이 해결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그 죄를 만드는 어떤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쓰이는 첫 번째 제물은 누구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인데 어떤 붉은 암송아지냐면은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온전하여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붉은 암송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게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느 정도 선별하냐면, 붉은 털이 있는 암송아지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붉은 암송아지 중에 그 모든 털 중에 붉은색 털이 아닌 것이 세 개만 있어도 그것은 부정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송아지 털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엄청난 붉은 암송아지 중에도 가끔씩 뭐 흰 털이 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제 팔 보면서 자꾸 힌트를 난다면서 뭐 이렇게 하던데, 보통의 어떤 중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전체의 털 중에서도 딱 세 가지만, 세 털이 붉은색이 아니야. 그럼 탈락입니다. 그만큼 이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뭐 다리를 못 쓴다, 아니면 뭐 이게 다른 게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붉은 그 암송아지를 선택을 해서 그 암송아지 중에도, 그 붉은 암송아지 중에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런 암송아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 암송아지를 선택을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그걸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죽이냐고 하냐면,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번제물 같은 경우에는 성막 안에서 잡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막 뜰에서 잡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전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끌어내서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진영.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근처에 사람들이 진영이 있잖아요. 그 진영 밖에서 잡는다고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잡아서, 그리고 잡은 그 피를 성소를 향해서, 회막 앞을 향해서 이제 일곱 번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뿌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는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눈치채셔서 알겠지만, 시종일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드리신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에서 잡혀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진영 밖에서 끌어내어서, 끌어내음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어느 정도의 순결함인지, 어느 정도 순결함인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것에 그분의 어떤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류를 건져내시고 해서 이 방법을 허락하셨고, 당신 독생자를 드리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표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어떤 율법에는 보면,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곳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런 게 있었나? 사실 성경 중에 가장 힘든 성경이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 그 다음 이런 데거든요. 그 다음 여호수아 후반, 이런 데 보면 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공간의 모습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인데 글로 쓰여 있으니까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봐요. 이렇게 계속. 그냥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엔 또 뭘 봤냐면, 나병을 낫게 하는 그런 규례가 또 하나 있어요. 나병을 낫게 하는데 그 규례가 어떤 규례가 있냐면, 새 두 마리를 들고 오는 겁니다. 새 두 마리를 들고 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를 잡고 피가, 이제 한 마리에 피가 있을 거 아니면 그 피에 또 이 샘물을 이렇게 담고, 거기에 이제 이 남아있는 새 한 마리 가지고, 새 한 마리 가지고 그 우슬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래 놓고 이 상태로 나병 걸린 자에게 뿌리면 낫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새를 날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는 뭘 뜻하냐면, 죽은 새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새의 피에 적셔가지고 사람을 낫게 하고 결국 날아가는 이 사람은 나병 걸렸다가 해방받은 어떤 그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에 사실은 녹아있습니다. 제일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 사실은 성막이고요. 시종 일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또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실지 아시고 계속 예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암송아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온전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이 피를 받아서 회막 앞에 뿌린 이후에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는데, 이때 불사를 때 세 가지 뭐 조미료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 실이에요. 요 세 가지를 암송아지 불 태울 때 그걸 넣는 거예요. 왜 넣냐면 이 세 가지 것들이 특별히 너무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백향목은 굉장히 향기롭고 그 다음에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백향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영원하고 고결한, 영원한 생명 또 고결한 품성, 이걸 뜻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반드시 어떤 뭔가를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말 그대로 실인데 홍색이에요. 홍색은 생명력을 뜻하고 실이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생명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을 넣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속이, 이 죄를 해결한 이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격이 영원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충분히 모든 부패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너무나 완전하고 그것이 너무나 영원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같이 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로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죄로 만든 이후에는 그 죄를 구절에 보면 어떤 진영 밖에 정한 곳에서 그것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암송아지를 잡았던 사람, 죄를 옮겼던 이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 죄를 만들어놨어요. 죄를 만들어놨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시체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만진 자나, 그 뼈를 만진 자나, 무덤을 만진 자나, 심지어는 그 죽었던 그 장막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와 붙었기 때문에, 시체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뿌리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데 방법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죄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성경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살라서 만든 그 죄, 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에 흐르는 물, 여기서는 샘물을 뜻합니다. 그걸 담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서 그 물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막이나 그 안에 어떤 기구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사용되는 것이 이 죄와 정확하게 잿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죄를 이 흐르는 샘물, 깨끗한 샘물, 흐르는 물, 깨끗한 샘물에 그걸 넣어서 만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 특별히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가족들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족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 가족을 만지거나 그 옆에 있거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리고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열매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죽음의 결과인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니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것과 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죄는 아니면 이런 부정은 사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어떻게 죄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접촉한 그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죄의 오염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물건을 의인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해서 이 부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호흡한 물질에게도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뚜껑 열어놓으면 그렇다. 이게 무슨 이게 수준 낮은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고 있냐면 우리의 부정함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작은 일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정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부정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일단 육신적으로 얘기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에 걸리지 않게끔 살리기 위한 방법이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죄의 오염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붉은 암송아지 얘기 처음 듣는데 아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감동이 들고 참 그랬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부딪힌 내용이 사실은 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절이 2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로서 같이 이동하면서 또 같이 사는 어떤 부분입니다. 항상 성소 대신은 성막의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거기에서 같이 머물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성막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 속에 여호와의 성막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시체 만진 그 죄인 것 같은데 죄라고 표현이 아니고 그냥 부정인 것 같은데 너무 작은 부정인 것 같은데 그 부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게 하며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예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뿌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죽는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그 부정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 전체가 여호와의 성소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비유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땐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사소로운 일인데 그 사사로운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율례, 영원한 율례로 암송아지의 죄, 그 제물로 만들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법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사사로운 부정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반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사로운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며 심지어 여호와의 성막을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과 직간접적으로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고린도전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계속 주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정결과 성결을 요구하시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너무 숨 막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전염병을 또 얘기하면 병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전염병 하나 있으면 전염병 있는 내가 그 전체를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차원이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전체를 흐릴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 공동체를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과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까지 표현한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결을 계속 원하시는가? 이렇게 거룩을 계속 원하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본성이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정결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암송아지 대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 정결하게 되기를 계속 나오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얕은지 간에 왜 이렇게 정결을 원하실까? 왜 이렇게 계속 거룩이라는 걸 자꾸 원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부딪혔던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그냥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와 일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 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이 되고 올바르게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암만 오래 다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도 이토록 어려운 바로 그런 모습을 주께서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이 왜곡돼서 어떻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이해되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때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고 오래 참으신 그분이 나를 계속 참으실 것이고 계속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100%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참으시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로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죄까지도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다고 진실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이 그 내 죄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정말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파요. 내가 주를 죽였는데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정결을 원하신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율례를 정해가지고 그걸 예표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가슴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신 그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계속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빨리 잿물 뿌리라는 거예요. 빨리 잿물 뿌려서 그 정결한 상태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이 주님 앞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 앞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 우리 같은 인생, 모자란 인생이 깨끗함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함이 얼마나 정결하기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의 유익이 되냔 말이요.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정결이, 우리의 거룩이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들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아도 이렇게 허랑방탕 살다가 육신은 완전히 저버리고 영은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요. 우리의 정결이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깨끗함이 그분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정결과 거룩이 그분에게 도움되거나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일생일대의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잿물을 뿌리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항상 그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된다. 다른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사실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갔을 때 이런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광야길 내내 그들이 한 건 불평밖에 없고 부신앙한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길이 힘듭니다. 저 모세 같은 심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만난 거 아니냐 하면서 중간중간에 모세를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죄에 점철된 인생이었고 부신앙과 불평에 불순종에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들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이 예법을 지키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시체라고 하는 것이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시체냔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다. 이 죄의 싹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게 만든 것은 시체와 분리시키게 만든 것은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죄의 암만 작아도 암만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오염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오염되지 않고 그것에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이 죄를 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풀고 남송아지 그 잿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메시지로 전달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사단이 얼마나 비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셨고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으로 일어난 어떤 결과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끝났어, 이제. 끝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를 허락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엄청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과는 언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 모르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나 그 능력이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나 나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사복한다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습관적인 죄나 많은 그 죄의 오염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 죄의 오염에 부딪힐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화해금 오염되게 만들어서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는 게 어려울 정도로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는 게 그리고 지금 내 귀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느끼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오염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 들어오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한다면 그 끝내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종교 같은 수준도 못 될 정도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를 다닌 모습도 그렇고 우리들의 많은 모습 중에 계속 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분과 매번 교제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가 맞는가? 또 반대로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제가 볼 땐 힘들지 않아요.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왜 힘들게 여겨지냐면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오염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놀고 있고 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래도 나를 이해하신다, 용서하신다, 천만의 말씀. 이러면 성경에서 놓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뭔가 잘못 들은 생각에 이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즐거운 일이고 이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것만큼 또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만큼 그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사신다고 하는 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읍조림에 그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내 모든 인생에 그분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시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계속 살아나고 터져나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 부담의 모습들을 볼 때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로 쓸 수 있는 전쟁이 못 됩니다. 이건 믿었다고 치고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못 돼요. 이건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될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질문합니다. 내가 어느만큼 믿고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를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난 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죠. 틀림없이 승리할 거다. 몰려왔던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요. 만 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 먹는 거 보여주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내가 기도원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날의 죽은 수만 그 상대방의 죽은 수만 10몇만 명입니다. 10몇만 대 3만도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기도원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전쟁해야 되는데. 만 명도 많대요. 다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300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까 봐 돌려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 철저하게 하나님 하신 것을 기도원은 믿었고 그 기도원은 그 믿음이 300명에게 전달되었으니까 300명도 믿은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난 영적인 싸움.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다고 하실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 없다고 하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우린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토록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직관되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왜 계속 먼 메아리로 들려지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모자란 인생이 부정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육신적으로도 살리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길 원하셔서 특별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시체, 죽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체와 접하지 마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죄를 모으게 하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부정이라도 그 안에 머물지 않기를,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조금의 부정이 이스라엘 전체와 성막 전체를 더럽힌다고까지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부정까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같이 모자란 인생의 정결과 거룩이 뭐가 그리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다고 계속 요구하시냐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교제하기를, 만나기를, 사랑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그냥 잔소리로 들을 때는 그냥 잔소리요. 장성해서 그 부모가 왜 그때 그 잔소리를 했는지 깨닫게 됐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이며 계속 이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왜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계속 소유하면서 그 죄와 단절되기를 계속 원하시냔 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모습이 나올 때는 당장 뭐가 안 되냐면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매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손을 들어 그분을 높이고 싶고 영광 돌리기 싶은데 내가 만약에 잠시 이런 일이 범해졌을 때 당장 내가 안 돼. 엊그제도 우리 와이프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약간 높였습니다. 예, 말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제 뒤에 딸이 있어서 말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아, 후부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사실 주님 앞에 그 죄가 뭐 별겁니까? 그 다툼이 별거고 그 작은 게 별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 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서 기꺼이 영문 밖에 서 당신의 몸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관심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시체를 만진 자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계속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뿌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새의 피에 적셔서 그러고 나서는 홀홀 날아가는 그런 참된 해방, 바로 그런 걸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세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매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같이 노래하며 주님과 같이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기쁨으로 즐겁게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그 말초적인 여러 가지 타락의 어떤 기쁨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오염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시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의 그 깊은 소통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